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이후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아주 유명한 저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희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입니다. 기독교에서 순종만큼이나 귀중한 덕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때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1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 첫 사역을 했던 곳인데 노량진에 있는 그 고시촌이죠.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방에서 다들 이제 노량진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도 그렇게 신실한 기독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했던 이제 제가 섬겼던 청년부가 했던 사역 중에 청년부 새벽 예배를 따로 6시 반에 드리고 7시가 되면 새벽 밥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밥을 먹고 7시 한 반 정도부터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 중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지금 섬기지 않으면 언제 섬기겠냐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리더로 헌신해서 리더로 헌신하면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섬기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잘 돼서 합격해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이야 좀 덜한데 공무원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 청년들만 다 시험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감사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다가 시험에 붙어서 귀향하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귀향하기도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종종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제가 뭐가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근데 그걸 회개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했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충분히 잘했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그 슬퍼하며 돌아가던 뒷모습을 여전히 잊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순종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 내가 기대했던 그 승리가 아닌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을 저희가 자주 마주하고 그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저 승리의 조건이 순종이라는 이 간단한 공식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만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승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의 문맥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저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13절 그 이전에 5장 초두에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채 2마일이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얼마나 더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길갈에서 계속 대열을, 전쟁을 위한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길갈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의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리고성 이야기가, 여리고성 이야기의 서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 5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 저희는 여호수아 하면 굉장히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미 80이 넘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칼을 빼고 나타난 사람과 싸우자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자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칼을, 아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이 앞에 칼을 빼고 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1번 우리 편이 아니다. 2번 남의 편이 아니다. 답이 뭘까요? 우리 KCPC 성도님들은 명민하셔서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둘 다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런 번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neither, neither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둘 다 아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 선 사람이 우리 편 혹은 남의 편?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아니라고.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본인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소유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노예나 종이 신발을 벗어서 나의 충성심,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 선 사람,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건 혹은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아예 우리의 계획에 관여를 안 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 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아주 그 중요한 기반을 잃어버린 채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군도 아닙니다. 적군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사역했던 기간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는데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와, 정말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사역을 하면 목사로 사역을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애썼는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새벽에 홀로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님, 주인님. 저희가 늘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이 주여란 단어와 주인님이란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지만 주인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어감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이 고유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인님인데 이걸 영어 제목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Lord, my Lord, my Master, 막 온갖 고민했습니다. My honorable Master, esteemed Master. 어떻게 해도 그 주인님이란 단어가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목사님에게 가서 뭐가 좋겠냐고 여쭤더니 그 영국에서 그 영토의 주인인 사람한테 종이 가서 이렇게 부를 때 My Lordship, Your Lordship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낫겠다. 모국어로 쓰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어감이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압니다. 이 주인님 하고 부르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님이신 거죠. 주인님, 주인님, 30분, 1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하다가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주인님 하다 보면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도대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쫙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인님, 이 사역의 주인이, 이 성도님들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네요. 주인님, 내 가정에, 내 배우자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아이들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네요. 주인님, 제 인생에, 제 계획에, 제 노후에 주인이 제가 아니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내 기억하고 확인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될 만큼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밝게 미소를 지으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좀 봐야겠죠. 이 전제를 두고 여리고성 이야기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가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NEB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볼트를 다 돌려서 꽉 잠궈놓고 빗장을 채워놨다라고 번역을 해뒀어요. 왜 이렇게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걸까요? 여리고도 알았을 겁니다. 40여 년 전에 그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왔답니다. 그러니 여리고가 두려워서 문을 다 꽁꽁 닫아둔 겁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상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이 그래요.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리고성 발굴, 여전히 발굴 중인데요, 거기가. 여리고성 성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성벽과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외벽이 이렇게 올라가는 제방 위에 세워서 7m가 넘어가고요. 30피트가 넘어가는 거죠. 내벽의 높이는 6층 건물 높이가 넘어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보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자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기발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주시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열을 꾸리는 겁니다. 앞에 군사들을 두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양각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다시 호위를 위한 군대를 세웁니다. 군사들. 그러고 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돈 이후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를 악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작전을 말씀드리는데 얼굴이 평온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작전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좀 이런 작전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왕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조, 유인조는 네가 해야 돼. 뭐 정탐조, 체포조, 그리고 막 침략조, 그리고 막 점령조 뭐 이렇게 막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트로이의 목마 같은 기가 막힌 정말 기이한 작전을 주시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서 돌아라. 여호수아가 이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인지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니들 가서 돌아라 라고 얘기하면 뭐 돌라고? 돌아버리겠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냥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인간의 합리성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먼저 들었는데 이걸 전달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고 거기다 뭔가를 첨가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뭘 반복합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는 거죠. 조용해라, 침묵해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돈다. 왜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말해도 괜찮습니다. 막 성을 도는데 하루를 돌았는데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오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3일째 도는데 저기 막 성에 금이 가는 것 같아요. 돌이 저기저기서 후두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5일째, 6일째, 7일째 도는데 거의 막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 이 대기 가운데 음파가 딱 전해지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 성이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집니다. 이러면 도는 내내 사람들이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곱 바퀴 채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까지 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하러 하면 저희의 질병의 0.1%가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상상입니까? 천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 다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 천일 작정기도 1,000번째 드릴 수 있습니다. 집 여기 교회 앞에다가 장막 꾸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걸요? 누구도 하루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내내 찬양과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한 500일쯤 지나니까 절반 병이 나아 있는데요. 그러면 다 신앙생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다 찾아올 겁니다. 저기서 새벽예배 하는 거 안 됩니다. 여기서 새벽예배를 드려도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 철옹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소리를 질렀더니 마지막 7일째 성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자들은 나팔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저희가 보기에는 난공불락과 같이 보이는 여리고성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약속했고요. 무너지는 이야기는 20절 단 한 구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만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떠한 과정을 따라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이유로 언제 무너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만 쏠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장 13절부터 시작돼서 6장이 총 2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0절에 이르는 말씀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하나님의 관심이 그걸 넘어 있는 겁니다.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뭘 자세히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놓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았다, 진영으로 돌아갔다, 잤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왔다, 그리고 돌았다, 그리고 돌아갔다, 잤다. 이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순종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굳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도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의 인생의 그 문제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그들의 인생의 한 분뿐인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에 오롯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문제는 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상황과 저 문제와 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아집니까?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 왼수 같은 사람만 사라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집니까? 아닙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특공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며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에 합쳐진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 가족과 가깝게 알게 된 저희가 사랑하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는지 모릅니다. 2018년 여름에 부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고 2019년 말에 부군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기분이었어요. 하나님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저는 변호석에 앉아서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변호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필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겠습니까? 갈 때마다 그저 갑갑할 뿐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좀 덜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약을 다 썼는데 점점 암이 번져갑니다. 어쩜 그렇게 내성이 빨리 생기는지 순식간에 암이 다 번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임상약을 한번 써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은 약인데 이 약에 맞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폐암 환자들 중에 총 10%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당시 한국에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유전자를 보냈습니다. 2주가 걸려서 돌아왔고 제가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목요일날 그 어르신께서, 부군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유 목사님, 약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 하나님이, 말을 잊지 못하세요. 수학이 저 너머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얼른 부끄러우신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더 가깝게 잘 지내셨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하셔서는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더 살게 해주셨다고. 그분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분의 18, 소위 저희가 18번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잃었던 새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예수 믿자마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 부를 찬양이 맞습니까?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2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망을 드릴 이야기, 그분이 깨끗하게 나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기칠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 투병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톡톡하게 선명하게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저희는 보통 저희의 삶의 지평에서 이 선이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에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로마서 안에서 더 분명한 문맥 안에서 이 선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뒤 이어지는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에도 이 접속사 for,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For those God foreknew,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29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선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끔 만드신답니다. 로마서 8장 28, 로마서 8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격적으로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오다가 8장에 이르러서 그분이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너희들이 내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겠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인류 최초의 죄는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처음 선악과를 인류가 따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한숨도 못 쉬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선을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위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가진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뭐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낙심되는 상황에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합해서 너희가 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되어가도록 빚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찬양이 하나 계속 마음을 울렸습니다. 올라오셔서 반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나는 믿네란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어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까?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입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믿음이 자라난답니다. 험한 살과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저희를 빚어가신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여리고 성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바다 위로 너희를 걷게 할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믿는 걸 넘어서 내 삶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보여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지체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평생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일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대시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던 그 문제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관심이 그것을 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파라오와 같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인이시지만 내 관심이 그것을 넘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님으로 삼은 인생. 내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 주인님이 말씀하시니 엎드려 복종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종이 하나님 한 분만 주인님으로 모신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부어주시고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합하셔서 오늘 저희를 예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으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그 사실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한 분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신 줄 알고 순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줄타 있는 가족들과 복중에 있는 생명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